예전에 선지서를 읽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선지서를 읽는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냥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이례적 어떤 통전성을 갖고 쓰여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어때요? 나름대로 좀 어려워 보여도요, 사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유대교, 그 당시 유대교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이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정리해서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명의 저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통전성을 갖고 쓴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흐름이나 구조가 되게 선명하게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서는 어때요? 어찌됐건 역사의 사건이 쭉 일어났지만 사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조선시대를 쭉 돌아보면서 어떤 이런 왕조사가 이어졌다라는 어떤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갖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관점에서 좀 쓰여져 있고,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유다의 영적 전통성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나라가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이 나라의 시작을 통한 정체성 같은 걸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읽다 보면 뭐가 보여요? 어떤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흐름이 제일 안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는 선지서는 모세오경이랑 역사서는 안다는 전제하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랑 역사서는 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에스겔의 1차 청자, 이사의 1차 청자, 예레미야 1차 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순간의 상황, 우리에게는 역사지만 그 순간의 시츄에이션에 대해서도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세오경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보적인, 해석적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쵸?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에스겔은 이걸 쓰려고 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쵸?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그 선지서가 다 그렇다고 설교집이기 때문에 나는 1장부터 50장까지를 내가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디 들어가서 집필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렇게 쭉 설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모아놓은 거죠.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들어가서 제가 집필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의 중에서 어떤 주제적인 통일성을 뽑겠죠. 보통 이제 내가 양육하는 거, 이런 건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나름대로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이 주제를 설명하겠다라고 앉아서 전체 틀을 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하지만 내가 1년에 52주 설교하는 것 중에서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설교, 김건희 목사의 설교의 요체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설교, 대표 설교 한 20편을 딱 모아서 책으로 엮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20편 사이에 어떤 통일성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 20편 사이에 통일성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겠어요? 이 20편을 읽어보면 이 설교자가 메인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구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런 식인 거예요. 에스겔이 했던 설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소똥으로 밥 해먹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고 할 때는 그걸 그렇게 적을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 설교를 했었고, 또 저번 주에 환상 설교를 했고, 지금 일종의 저주 설교죠. 이게 멸망에 대한 선언을 하고, 또 다시 이제 제일 유명한 설교죠.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에스겔이 했던 대표적인 주제 설교. 에스겔이라는 설교자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했던 다섯 가지 메인 주제가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걸 한 권으로 생각하고 읽어나가는 사람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리죠. 그렇죠? 헷갈리다는 게 뭐예요? 사람은요, 이게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이게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되겠구나에 대해서 약간 내가 from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to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이 현재 있는 포인트에 대한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from에 대한 인식이 없고 to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여기서 뭐가 느껴지죠? 지루하다고 느껴요. 책 읽을 때 여러분들 지루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어려운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나가겠구나가 잡히면 이게 안 어려워요. 흐름을 안 해요. 근데 이게 뭐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 그때부터 사실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전 그 사세 좋아하는데, 옛날 드라마. 근데 그 사세가 되게 명작이라고 하는데 흥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는 이분이 너무 열심히 쓰셔서 프롬프트가 없어요. 그냥 프롬프트가 잘 안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쭉 보는 사람은 아주 간단한 뭐 아내의 유혹 이런 거는 딱 3분 보면 각이 나오잖아요. 얘가 대신해서 지금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얘가 이렇게 하겠네. 프롬프트가 딱 잡히니까 누가 봐도 어때요?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좀 그 명품 드라마라고 하면 이게 없어져요. 요즘에 저 신이 보는데 신이도 그래요. 아 정말 명작이에요. 앞뒤가 없어요. 프롬프트가 느껴질만 하면 툭툭 끊어지는 거야. 이게 이분이 옛날 모래시계 쓰던 분인데 자기 혼자 되게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 그렇게 시청자가 욕을 하는데도 이런 트렌디한 프롬프트를 안 만드는 거야. 옛날에 만드셨던 분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맥이 끊어지니까 다음 편에 볼 의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SEL이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프롬프트를 너무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장면을 깊이 인식하시면 돼요. 장면을 깊이 인식, 장면을 깊이 인식, 장면을 깊이 인식 한 다음에 다 읽어놓고 뒤로 딱 나와서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한 거야? 라고 하면 세네 가지 주제로 딱 느낍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지서는. 선지서는 읽으면서 아예 어제는 무슨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이고 그럼 내일은 뭔 말을 할지 살짝 보니까 또 전혀 다른 말이고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지루해서 못 읽고요. 그냥 프롬프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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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그리고 맨 나중에 전체 인식 약간 이렇게 되시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효민이가 저 처음에 되게 좋아했을 때 제 설교를 1년 제 설교를 다 듣고는 지금은 뭐 성경 꼭 뭐라고도 안 해. 효민아! 뭐라고도 안 했는데 효민아 꼭 와라. 교회에서 자면서 주일을 안 오고 이러고 싶은데 프롬프트가 딱 있어요. 아, 효민이가 1년째 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은 주로 이런 주제로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려놨더라고. 8가지 주제로 1년 52주 설교를 다 구매를 해서 주제별로 넣어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이런 설교를 한 해 동안 해오신 것 같다. 그래서 난 이런 가르침 나보다 정리를 더 잘해왔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 한 장 달라고. 난 내가 그런 식으로까지 한 줄 몰랐거든. 내가 잘했더라고 이제. 이런 마인드를 그리는 거 좋아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나다를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오케이? SEL도 이렇게 읽어가시면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겠니? 지난주 했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니까 아마 에스겔이 끝날 때쯤은 매주 강의는 이해되는데 에스겔이 쭉 이해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역사서는 안 그래요. 역사서는 한 30장 넘어가면 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가 와요. 하지만 에스겔 같은 경우는 딱딱딱딱 하고 맨 마지막에 엮이셔야 된다는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작해 봅시다. 11장에 보면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11장에 보면 성문 11장은 지난번에 했던 성전 이야기 엔딩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환상, 여호와의 보좌가 어딜 떠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죠. 떠나서 성전 동편에 있습니다. 성전의 동편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부분, 그렇죠? 이 보좌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누구들한테? 그냥 고관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관들한테 이 여호와의 보좌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진짜 고관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죠? 환상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 있고 그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미지로 이제 나오는데 그 이미지의 흐름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꼼꼼히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에요? 고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11장 3절을 보시면 고관들은 그들의 말이 직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지 미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의가 된다 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포인트 문장이에요. 읽어보시면 계속 이거 갖고 얘기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 통해서 무슨 말씀하세요? 그 너희가 니그들이 죽이는 사람들이 고기이고 그것이 성읍이 될 것이나 너희들은 그 성읍에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쵸? 너희들은 고기 너희가 죽이는 사람이 고기이고 너희는 고기가 안 될 것이고 성읍이 가마인데 너희는 성읍에서 나와서 변방으로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구나 하는 아는데 어떤 이슈에 대한 대화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에스겔의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요. 그 당시에 속담이나 격언화해서 이제는 설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에는 아버지가 신 걸 읽으면 아들에게 시다 라고 너희들 하였으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오는 거는 묵시는 잘 안 흐려지고 묵시는 지나면 희미해지는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얘기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던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한 사고방식인 거죠. 그쵸? 너희들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 문화인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한테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뭔 말이야 이게? 근데 그 외국인이 뭘 느낄까?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격언이래. 아니 까마귀가 나고 배가 떨어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쵸? 그 속담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우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닌 우연히 들이맞은 것들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내가 이게 단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속담을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속담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읍은 감아가지고 너희는 고기가 된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아와 고기. 지금 감아는 뜨겁잖아요. 그쵸? 뜨거운 감아가 있어요. 근데 그 감아가 뜨겁지만 그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익혀주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의 뜨거움이 사실은 어떻게 된다는 건 나에게 덕이 될 것이다, 득이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뜻이에요.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사람이 고통 속에서, 뭐, 호사다마라고 하죠, 우리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내 삶이 감아지만, 내가 고기가 될 거야. 이 감아 같은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어려운 현재에 대한 낙관론이죠, 그쵸? 그 당시 고관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되게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그쵸?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생긴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이런 어려움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더 좋게 만들 거야 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입장에서 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물론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때때로 우리 연단이 우리를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어떤 경우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 내가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연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는 기회인 경우에 그러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마련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잘못을 고쳐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죠.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생긴 어려움인데 아 이게 나한테서 유익이 되겠지 나중에 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거 잘 눈 질끈 갖고 지나가자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의 고관들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이 지난주에 했던 설명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껍데기만 신앙의 껍데기 갖고 있고 속은 완전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틀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틀은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 틀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속을 뒤집을 테니까 이 틀을 굳이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라고 요시아처럼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이 틀을 무너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하든가 그래야지 내가 고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아 이 환란이 닥쳤으면 또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니들한테 피해받은 사람들, 니네한테 괴롭힘받은 사람들을 선량했지만 너희들을 말미암아 핍박받던 사람들은 네 말이 맞아.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훈련되고 성장할 거야. 하지만 너는 이 가마에서 끌려나가서 가마 밖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아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현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너한테는 이 상황이 네가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을 대하면 이 상황은 너한테 너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활용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명확한 현실인식 없이 갖는 막연한 낙관론이 유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려우면 무조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려움이 결국 나중에는 덕이 되고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그래서 어려움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어떤 부분을 개선시켜야 하는지를 이해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래 호사다마지 뭐 좋은 일도 있겠지 라고 하는 사람한테 호사다마가 오지 않아요. 우연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얘기,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틀을 깨는 걸 통해서 뭘 하길 바라신 거예요? 인생의 틀을 깨는 걸 통해서. 아, 인생이 그냥 이런 나쁜 방법들 인생이 잘 흘러가서 사람이 나쁜 방법들 인생이 잘 흘러가니까 이게 뭐가 나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셨어요. 그런 식으로 잘 안 흘러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 이 틀대로 안 먹히네?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셨어요. 근데 이틀대로 안 먹히면 이틀은 안 먹히네 뭐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지금 잠깐 안 먹히지만 또 잘 되겠지 뭐 이 어려운 상황이 결국엔 이익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훅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고관들의 거만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이 고관들이 이런 거만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이런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를 직시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라스트 찬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유지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나라를 깨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든가 나라를 지키면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든가 기회가 닥쳐오고 있고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위기감 없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핍박받아서 방치됐던 사람들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태도는 너에게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는 지금 네 태도 자체,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태도 자체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좀 길게 설명해서 왜냐하면 에스겔의 문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쵸? 화법을. 그러니까 여기 설교문이긴 한데 설교가 쭉 연결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연결돼요? 맨 처음에 고관들의 환상이 보여요. 근데 고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는 가마고 우리는 고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게 하세요. 아 저희들이 고기고 가마라고 하고 있는데 이 너희 걔네들 죽인 사람들이 고기가 되고 여긴 가마가 되겠지만 얘네들은 고기도 안 되고 가마도 안 되고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법체 그리고 그 대화법체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속담을 이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속담의 이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갖고 있어야 이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 우리가 옛날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만연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 시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오비이락처럼 흔히 쓰는 가마와 고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었겠죠. 그럼 우리는 에스겔 이 설교를 들을 때 사고방식의 문제와 그 사고방식을 그렇게 쓰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임팩트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설교는 아니에요. 복잡한 설교도 아니고 심오한 설교도 아니고 단지 오래된 설교예요. 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합법만 이해하시면 후반부에 가시면 쭉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걸 좀 길게 설명드렸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사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11장까지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실 11장까지 했어야 되는데 시장이 11장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의 보좌의 그 영광이야. 지난주에 있던 그 바퀴 달린 보좌의 영광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 지방으로 가죠. 그렇죠? 이 성전의 영광이 떠나서 불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들에게 망한다고만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늘 흩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너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너희가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19절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지금 16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셨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틀을 깨버리신 다음에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이 틀을 깨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벨론 땅을 끌고 가고 바벨론 땅을 끌고 가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한 어떤 돈, 국가, 명예, 계급도 사라진 상태에서 진짜 휘호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내 인생 앞에서 왜곡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의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소가 뭐예요? 성전 가운데 있는 지성소 성소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근데 그 바퀴 달린 보좌가 어디로 갔어요? 쭉 떠서 바벨론으로 간 거죠. 지난주에 이건 설명한 것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이미 어디로 가 있다? 바벨론 땅으로 가 계시다. 왜?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뭐가 되고 계세요? 성소가 되고 계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끝나고요. 오늘 하는 건 이제 12, 13, 14 한 텀, 그리고 15, 16, 17, 18, 19 한 텀. 그래서 3장, 5장, 이 두 텀을 하면 됩니다. 12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12, 13, 14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것도 이제 시대정신이랑 싸움의 문제인데, 여기서 얘기하면, 12장에 보면, 에스겔을 자주 하는 거죠. 이렇게 행동, 설교. 엘리야는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기적설교 시키셨잖아요. 불 내려오게 하고 약간 이런 거. 그쵸? 아, 너희가, 바알이 선지자인지 내가 진짜인지 해보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내가 딱 선언하면 비가 안 오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시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말씀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진짜 말씀들게 했죠. 이사야도 이제 말씀들게 했는데, 이사야는 권능이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전쟁의 승리력을 선포한 게 있어요. 엘리야는 진짜 기적설교예요. 에스겔은 이제 행동예화입니다. 행동예화. 예레미야도 했던 건데, 저번에서 소동에 밥 해 먹었었는지, 이번엔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이사 가는 거예요. 그쵸?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생각하리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내가 혼자 이렇게 내 물건들 이제는 내 갑자기 끌려가는 것처럼 이제 짐 이렇게 꾸려가지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 저 목사님 뭐 하셔? 그럼 그때 니들이 다 이렇게 끌려갈 것 같은데 그래? 이거 하는 거야. 아 정말. 다행이죠. 전 다행인 것 같아요. 20대 목사를 해서. 이렇게 사당동에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아니, 뭐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끌려갈 거라 그래. 아니, 얼마, 그래요. 근데 애들이 이걸 시킨 거예요, 되게. 이걸 시킨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포로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포로로 여호야 긴 시대에 이미 끌려왔어요. 근데 끌려왔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고요. 강팍한 마음 그대로 뭐예요? 야, 우리가 지금 잠깐 끌려왔지만 곧 유다가 승리해서 우리가 다 돌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여기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깨지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내적 회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그 가오가 남아있어서 여기 끌려와 있음에 불구하고 쟤들은 안 끌려오고 쟤들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게 아주 파퓰러하게 유통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건 예레미야에서 많이 했죠. 그렇죠? 2년만 지나봐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믿어라. 이런 얘기가 막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년 기다리는 거예요. 2년만 지나면 다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부드러워져요? 겸손해져요? 아니죠? 코너를 밀렸고 끌려온 걸 봤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우린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끌려갔다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떨면서 먹고 마시는 징조. 이건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래요. 그러면은 그것이 포악에 대한 증거가 될 거였다라고 얘기해요. 쟤는 집에 혼자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밖에서 했겠죠. 그리고 막 뭔가 되게 진짜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무슨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떡 던져주면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아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왜 그러세요? 니들이 이렇게 끌려갈 거라 그래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은 이제 행동설교죠. 근데 우리한테는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얘기했죠, 그렇죠? 포로기로 끌려가야 하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설교 패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그런 행동 일반 가벼운 사람들이 보면 그냥 잘 못 느끼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이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봤겠지만 저 사람이 하루 이틀 사흘 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고 있으면 뭘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메시지가 보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에스겔은. 그 다음에 12장 후반부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들을 너희가 유포하고 있으나, 그 속담들을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속담이라는 게, 우리 지금 속담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의 격언이죠, 그쵸? 무슨 격언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 무슨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너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신앙의 가치와 균대로 살아가면 네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대안적인 주거가 설 수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냥 하는 얘기지 그냥 뭐 이게 뭐 2000년 동안 안 되는데 나살 되겠어? 이런 생각도 있고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런 놈이 하나도 없던데 내가 그리 되겠어? 라는 생각도 있고 목사님들도 뭐 별거 없던데 내가 그리 되겠어? 라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건 안 된다는 생각 묵시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시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야 내가 응답받았는데 니네 아들 대학 간대들 하면 그걸 믿어요. 그 묘한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잘 된다는 얘기는 그냥 뭐 나쁠 거 없으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고 그쵸? 그냥 단회적으로 믿어보는 거죠. 그쵸?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를 어떻게 해나가신다는 얘기는요 그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걸 안 된다고 갖고 있던 그 사고방식 그리고 내가 깬다. 다른 표현으로 그게 진짜 되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얘기가 사실은 한 가지 얘기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주제적으로 연결돼요. 그 당시의 사고방식과의 싸움입니다. 그쵸?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고방식.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뭐였어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때 많이 설명을 드렸죠. 에스겔이 설교했던 시기는 이때예요. 유다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벌써 세 번이나 침공을 받은 상태예요. 굉장히 새롭게 굳진 국가고. 그리고 세 번째 침공 때 바벨론은 유다, 포로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왕. 그쵸? 마지막 왕의 치세에 벌써 한 3, 4년이 흘러갔어요. 10년 만에 멸망이기 때문에 3, 4년 더 남아, 4, 5년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이 시기에 하는 에스겔의 설교예요. 그쵸? 이 시기인데, 이 시기인데 에스겔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경고해를 주셨는데도,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건,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 근데 두 번째?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도 바벨론이 이렇게 잘 나가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뭐 대한국가가 세워지고 이러진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획은 안 되는 거네. 라는 회의주의. 그쵸? 그리고 여전히 속에는, 그래서 속으로는 뭘 쓰고 있어요? 속으로는? 지금 트렌드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식 사고방식과 기준을 사용하는 세속적인 트렌드. 그쵸? 이게 이 사람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에스겔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생각이 패턴이에요. 그쵸? 성경을 부여잡고는 막연한 낙관을 하고 있고, 근데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한 내용은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요즘에도 가끔 돌아다니시죠, 이런 분들. 그쵸? 성경에 깊이 있는 내적 변화 이런 건 안 믿어요. 근데 자기 잘 된다는 얘기는 믿어. 평소에 사는 건 요즘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랑 똑같이 써. 얘네랑 비슷하죠, 그쵸? 약간 애매한 거잖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이걸 믿을 거면 이것도 믿든가. 이걸 안 믿을 거면 이것도 안 믿을 건가. 이거 둘 다 안 믿을 거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난 새롭 사람이라고 하던가. 그쵸? 근데 약간 또 어디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고 약간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가 된다? 요게 니들 안 믿는 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에스겔은 단순한 시대 정신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얘는 상황을 보고, 결국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딱 투데이 시츄에이션이에요. 그쵸? 오늘 겪는 상황을 보니까 그 오늘 겪는 상황을 갖고 철학화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내가 이제까지 겪었던 몇 가지 경험을 갖고 철학화 시키면 안 돼요. 그쵸? 난 개인이니까. 그쵸? 난 개인이란 말이에요. 내 경험은 독특한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가 그럼 내가 왜 이런 식의 경험을 하고 있지라는 실제 내적 논리를 파악하려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겪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세요? 이게 실제 이렇게 된 내적 원리를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 13장에 하는 얘기예요. 내적 원리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내적을 간단히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누굴 얘기해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를 하죠.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장로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세 번째 하는 얘기가 일반인들의 해야 되는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된 이유를 선지자들과 장로에서 찾으십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에서 찾으시는 거. 지금 뭐라고 그래요?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쓰여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예언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선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무너지기에 임박한 담에 뭘 칠하고 있어요? 페인트 칠을 해주고 있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안 무너질 거라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한 낙관을 갖게 된 이유가, 말도 안 되는 낙관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렇게 가르쳐놔서 그래요. 얘네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관성도 없어요. 통전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 현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줘요. 왜? 잘 될 거라는 얘기를 듣기 좋아하니까. 이게 거시전자들의 특징이에요. 깊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설교를 했을 때 반응이 좋아야 돼요. 반응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힘들단 말이야. 그럼 힘든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반응이 좋겠어? 이제는 안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안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게 쉽죠? 왜? 이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쵸? 그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대안에 이 사람들이 A로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B로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C로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통찰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그럼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건 어렵잖아. 그건 많이 돌아야 돼요. 그쵸? 하나님도 또 알아야 되고, 시대도 통찰해야 되고, 연결도 시켜야 되고, 앞으로 경험의 수도 따져봐야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 이 설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반응이 안 좋아요.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네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 설교의 핵심은 에스겔 설교, 예레미야 설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의 결론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설교는 결론은 뭐예요? 걱정 말란 말이야. 잘될 거다. 네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통찰 없는 낙관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통찰 없는 낙관.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죠? 얘네들 제일 먼저 없애버리겠다고만 뭐라고 하세요? 거짓 선지자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기회가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이거 무너져요, 지금. 이거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치질이 안 돼 있으면 이 건물 무너지겠네 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느껴지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그럼 쫙쫙 가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건물에 이제 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놨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모아보세요, 거기다가. 거기다 그 사이에 대한 실리콘 바로 페인트칠 해놓은 거예요. 해치를 했다고. 회칠하는 거. 하얀색으로, 옛날 건물 이렇게 대충 지은 다음에 하얀색으로 칠하잖아요. 그럼 집이 다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페인트를 쫙 칠해놓으니까, 건물에 금을 쫙쫙하게 해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제일 싫어하시죠. 한국교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말씀은 일단 개인이에요. 일단,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에. 그쵸? 내 인생에 금이 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겨서 내 인생을 엉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러면 이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문제에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나가. 어떻게든 되겠지. 계속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 이제까지도 잘 해왔잖아. 이스라엘 이제까지도 망한 적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식으로 회치를 하기 시작하면 기회들이 낭비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막연한 낙관을 갖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장로들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묵시와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묵시하면 안 되는데 뭐. 두 번째, 장로들 얘기하죠.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뜻을 찾아요. 근데 마음의 우상이 있고 행위의 죄의 걸림돌이 있다고 얘기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뜻을 찾는데 마음의 우상이 있고 행위의 죄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냥 이런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 세력을 한다고 하면 장로들은 나름대로 대안 세력인데 사람들이 결국 저 사람 말에 신뢰하고 저 사람 말을 따라가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로들인데 그렇죠? 목사라고 표현해도 되고 지도자로 표현해도 됩니다. 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인데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져요? 이거 안 되더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죠? 비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회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대충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나님은. 왜 대충한다는 거예요? 뭘 대충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기준은 섞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긴 한데 마음에 뭐도 있어요? 우상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죄악의 걸림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뭐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라가 고만고만해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문제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새롭지 않은 세상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요. 나쁜 놈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한세력이 힘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렇죠? 대한세력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나쁜 놈은 상수예요. 대한세력이 변수고. 그래서 나쁜 놈이 없었던 시대에 좋은 세상이 온 게 아니라요. 대한세력이 유능했던 시대에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나쁜 놈들 항상 있어요, 원래 그냥. 그러니까, 근데 대안 세력이 어설프면, 대안 세력의 불이한 사고방식이 섞여 들어가 있고, 대안 세력의 발자국이 무능하고, 자꾸 대안 세력이 그 무능한 발자국 속에서 걸림돌을 만나서 넘어지고, 하면, 이게 지지부진해지면서, 대안적 세력에 대한 회의주의. 저 하나님의 육신은 안 이루어진다. 꿈꾸는 세상이라면 안 되는 거다라는 회의주의가 유포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장로들한테, 대안 세력한테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있는 거고. 일단 이 장로들의 문제는 뭐예요? 악한 생각에 가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삶의 생각의 기준 중에 악한 기준 하나가 껴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상이 있어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영적 지도자야. 목사인데? 내가 성공하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아. 내가 영적 지도자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이, 그 지도자로서의 이 품위와 품격과 이걸 유지하고 싶어. 내가 지도자야. 세상을 바꾸고 싶어. 그런데 나는 지금 왕이랑 부딪히거나 지금 그 저 거짓선지자랑 부딪히면서 살아나는 삶의 리스크들이 싫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가려고 그래. 저 사람들이 싫어할 말은 안 하고. 대한사람이 망한 데 뭐가 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대충 협력하면서 살아가자.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좀 잘 나가야 되지 않겠냐. 사실 어떤 기준들이 들어와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본문의 표현하기를. 마음속에 우상이 생기면 죄악의 걸림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마음속에 우상, 죄악의 걸림돌, 걸림돌이란 게 뭐예요? 어느 정도 진전된 듯 하다가 거기서 실패하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가져요? 전반적인 회의주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어? 잘한다고 해주니까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 에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해주.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내 속에 가치관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 이렇게 대중형 인간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대중형 인간이 되면 안 되고 이 시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진짜 팩트가 하나님의 뜻이 안 맞거나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이 기준이 틀렸거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꼬아놓은 것을 바로잡은 쪽으로 움직여야겠구나 라고 움직여야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꼬아놨으면서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존재적인 인식도 못하고 그냥 이런 거지 뭐라고 하고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냐 오늘 투데이의 현상적인 경험으로 가치관을 세우면 안 된다고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소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시대적 통찰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결론이 어떻게 나가냐면,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 일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엔딩으로 뭘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멸망시키시고, 칼로 멸망시키시고, 그냥 태풍으로, 뭘로, 하여튼 또 바람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뭐 세 가지로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멸망 가운데 누가 있을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요로 자기 생명만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뜻 읽으면, 나 지금 너무 열받아서 니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의로운 개인으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사는 의로운 개인으로서.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어요. 난 다니엘이고 욥이에요. 난 신앙이 있단 말이야. 시대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나 막연한 낙관에 하나님의 비전도 없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쓰고는 기독교인이라고 800만이 굴러다닌단 말이야. 이렇게 불러가는 이유가 보니까 대안세력을 하는 사람들은 대안세력이 대안적 가치만 쓴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섞었기 때문에 조금 그 갱신하려고 넘어지고 갱신하려고 넘어지니까 이런 일반적인 전체적인 일들 아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갱신되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을 주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이 거짓점들이 가득 차서 깊은 고민도 없고 통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청중들을 인식해서 청중들이 좋아하는 대로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개판 난장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이 있는 개인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는 개인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요리고 다니엘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대에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대 전체가 이 나라가 안망하고 교계가 갱신되고 모든 일이 화평해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전체 틀을 한번 꺾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미 얘기했죠. 꺾어서 어떻게 하려고. 꺾어서 진짜 작고 초라해도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이에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 틀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네 개인은 네 신앙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무리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해면자가 남아서 이끌려오리니 곧 자녀라. 그들이 모든 일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개인들이 버티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 침몰에서도. 시대적 침몰에서도 이런 시대에 태어난 거에 대한 원망을 가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틴 너희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 소망, 구루터기가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미랄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인이자 여러분들이 갖게 될 수 있는 갖게 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이쪽에 해당돼야지. 우리는 뭐 이쪽이지 뭐.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게 좋아지고 나도 신앙이 되게 좋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 쟤는 이 시대의 욕이다 이런 수준이 되면 이 시대의 욕 다니엘 이런 수준이 됐다고 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기 가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됐다고 치면 그때 우리가 겪는 위기는 뭐예요? 우리가 오는 위기 우리가 겪는 위기는 너무 큰 슬픔이죠. 그쵸? 그리고 무력감이고 그쵸? 우리는 시대의 침몰을 보면서 슬픔과 무력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다니엘은 이 욕은 그쵸?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대적 침몰 가운데 슬픔과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너를 지킴으로 소망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건 뭐예요?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작게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들고 싶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에 내가 집중해야 되지 어떤 무력감과 슬픔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심판이 시대를 잘못 타서 잘못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후반부에도 다시 한번 얘기인데 다 개인적으로 해요. 다 개인적으로 해요. 여러분 멸망을 왜? 이 시대 사람들 중에 어떤 사고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뒤에 보면 얘기할 거지만 그냥 같이 공점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뒤에 더 간단하게 언급하면 무슨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심포전을 먹었더니 내 입도 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다른 표현으로 시대를 잘못 타서, 그쵸? 아유, 내가 10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문화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범죄를 했어도 나라가 망하진 않았는데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나라 망하는 꼴을 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심포도 얘기하시면서 그러죠.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면 아버지가 쉬고 아들이 심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쉰 거야.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돼? 네가 만약에 망하잖아? 그럼 넌 네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시대가 무너져 내려도 네가 살려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살리셔라고 얘기하세요. 다니엘을 살리셨던 거죠. 포로를 끌려갔죠. 하지만 어떻게 삼으셨어요? 그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쵸? 예레미야 시대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세요? 본인이 고생스러웠지만 그 앞에는 역사의 가치는 선명하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무너진 시대를 산다고 해서 그게 네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계기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시대는 멸망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의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의 문제. 아, 내가 이런 식의 시대적으로 이미 구성된 사고방식에 빠져서 전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든가 혹은 내가 나름대로 아는 것도 있지만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이 사람들처럼 완전 소비자는 아니지만 이 판을 짜가는 뭐 무능한 혹은 무력한 악한 사람이 되든가 혹은 이들보다 훨씬 괜찮아서 이 모든 상황을 통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체념하는 사람이 되든가 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다짐을 갖춰서 하나님의 소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네가 서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필요는 되질 않는 이문열 소설 있죠. 배가 침몰해요. 네, 필론이라는 철학자가 옆에 돼지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는데 이 철학자는 이 왜 풍랑이 났고 왜 배가 깨졌고 왜 침몰하는지 다 알고 있고 언제쯤 침몰할지도 알고 있어요. 이 돼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쿵쾅쿵쾅쿵쾅 흔들리는 게 무서운 것 뿐이죠. 근데 얘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나 필론의 돼지예요. 나는 이 전체를 통과하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무력한 지성인이 우리의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니컬한 무력한 신앙인, 나는 순수하고 괜찮은 신앙이지만
전체가 얼마나 나쁜지도 알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고 어떤 식으로 대안이 돼야 되는지 알지만 이 시대를 잘못 타서 이 시대는 지금 멸망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그 레일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나도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서 몇몇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새로운 소망의 구루터기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가치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생각하잖아요. 겉모습은 기독교라고 간판 달고 있고 사람들이 정말 모여들어서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이렇게 있는 교회가 뭐 만 명씩 있는 교회가 뭐 8만 개가 있어 뭐 몇 개가 있어서 이런 교회가 있는 것과 교회가 딱 하나 있어도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딱 하나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한편 순수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교회 가보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과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잖아. 하나님 지금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아예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라고 간판이 달려져 있고 화려한 성전이 있고 거기에 역사와 전통으로 자랑하고 있는 유다라는 국가가 있어요. 하나님 이 국가 속에는 진정한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있는데 진정한 신앙이 없는 것과 나중에 70년 뒤에 포로귀환 해가지고 조그만 도시 하나예요. 진짜 이제는 도시도 바벨론 치하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니에미아 시대 그때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조그만 성전을 지은 것과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이때는 진정한 신앙의 그 뿌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즉 그냥 이대로 놔두면 이거의 원래 의미 진정한 신앙의 뿌리조차 다 사라지게 생겼는데 의미조차 사라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 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걸 깨고 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지는 거 아유 이 큰 성전을 이 많은 돈을 이 많은 인력을 그냥 날리시려고요? 아니잖아요. 또 날려야죠. 날리더라도 이게 가능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생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냥 멸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나은 초이스를 하시고 희망의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다 망해버려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 그 형태가 없어지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지 모르죠. 교계가 무너지고 있다. 되게 중요할지 모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계는 이미 무너졌어요. 그게 왜 교계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내 편이 아닌데. 괜찮아요. 그러면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가는 쪽이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쵸? 그래서 이 소망을 보는 눈에 동참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오케이? 세 가지 동참.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거 좀 길게 했는데. 그 다음으로 빨리 갑시다. 오케이. 그 다음 에세이 설교하는 부분에서 15, 16, 17, 18, 19. 3장 몇 번 40번 내렸는데, 다섯 장 몇 번. 15분 만에 끝내야 되네. 그 다음 보여야지. 15, 16, 17, 18, 19.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좋아하는데요. 오케이. 갑시다. 이게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여기 포도나무 위에 나와요. 포도나무 이미지 생각하시면 세 장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미지. 이것도 정체성에 대한 설교가 되는데 포도나무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15장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포도나무를 쓸 데가 있느냐. 포도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건 없다. 만들 수 있는 거 없어서 장작불로나 쓸 뿐이다. 그리고 장작에 타다 남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까지는 더 쓸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쓸 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뭐 만들 때 쓸 데 없다.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뭐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포도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언제 써요? 열매를 맺게 쓰는 거죠, 그쵸? 일단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는 뭘 지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는요, 열매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쵸? 어떤 열매겠어요? 영적 열매겠죠, 그쵸?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종이 없는 나라야.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야. 사랑이 없는 나라야. 독재가 없는 나라야. 권력이 없는 나라야. 하나님 중심성이 있는 나라야. 이런 어떤 열매를 맺는 거죠. 그쵸? 열매를 맺는데 백향목처럼 나라가 커다랄 필요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백향목처럼 나라가 커다랄 필요가 있어요? 뭐 어디 그 계단 뭐 바오밤나무처럼 이렇게 어디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백향목이 되고 싶어 하죠.
마치 멀쩡한 나라가 돼서 그걸로 뭘 만드는 이 나무 자체가 어떤 의미 있는 것처럼. 나무 국가라고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유다라는 국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이죠. 디딤돌이죠. 그러니까 꼭 클 필요도 없고 꼭 위대할 필요도 없고 꼭 대단할 필요도 없어요. 국가는 디딤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국가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죠.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목적으로 가잖아? 니네는 그럼 포도나무야. 쓸데없어 니네. 아무것도 못 만들어. 불쏘시개밖에 안 될걸?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 테마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치적 상황이랑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독수리 얘기 나와요. 읽어보시면 되게 별로예요. 이게 우리 보면 이제 약간 에스에서 일단 가까운 허수튼 날 이게 커다란 고 멋있는 독수리가 와서 가지를 뽑아다가 가지를 뜯어 레바논의 가지를 뛰어다가 어디에 심어요? 장사하는 곳, 그러니까 바벨론에 심었어요. 바벨론에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바벨론의 물가에 심겨집니다. 그렇죠? 물가에 심겨졌는데 또 다른 독수리를 쳐다봐요. 이 독수리가 아니라 다른 독수리가 물을 줄까 하여 자기의 가지와 뿌리를 다른 독수리로 뻗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른 독수리를 뻗으니까 이 독수리가 그걸 보고 열받아서 이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비유의 설명이에요. 그쵸? 이건 그냥 이 비유를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게 그다음 이게 정치적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정치적 상황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끌고 가서 바벨론 땅에 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본국과 우리가 이집트와 협력하면 이집트라는 또 하나의 독수리의 도움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뿌리, 내 물이, 내 생명이 이집트, 다른 독수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독수리가 이마저 뽑아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다가 바보되는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이 굳이 정치적 상황을 얘기했느냐? 여기서 이 이미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정치적 상황, 그때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정치적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괴한 일이냐면요. 물가에 심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독수리를 향하고 있는 포도나무처럼 우스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핵심은 포도나무예요. 물가에 심겨놨으면 뿌리를 어디다 둬야 돼요? 땅에다 둬야죠. 물에다 둬야 되고. 이미 물가에 심겨놨잖아요. 그럼 그 뿌리는 땅을 향해야 돼요. 그쵸? 물을 향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 뿌리를 어디에다 둬요?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물을 주는 것처럼. 물을 얻고자 해서 독수리를 본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포도나무가 어때?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를 하늘을 보는 순간 이미 이 포도나무는 누가 퉁 읽으면서 뽑힐 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뽑힐 지경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 독수리가 뽑아버리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첫 번째 이미지는 뭐라고 했어요? 열매라고 했죠. 두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뿌리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려 물가에 심기운 다음에 가장 큰 성경적 테마는 무엇입니까? 물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죠. 그렇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을 내지며 이게 시편 대표적인 테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이시고 물가에 심겼다는 하나님 곁에 심겨진 옥토에 심겨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어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인간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백향목이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잘나지고 내가 훈련해지고 내가 위대해지는 게 인간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어때요? 열매 맺을 생각도 없이 지가 크고 싶고요. 뿌리는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새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가 스스로 뽑힌다는 거죠. 세속질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속질서가 내 생명력이냐? 세속질서가 내 생명의 근원이냐?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 생명의 뿌리이냐?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정치적 이해관계는 너를 파먹는 것이, 너를 뿌리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일단 바벨론이라는 땅에 와서 내 거만을 내려놓고 아 우리가 주의 뜻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시점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가 세속 방식 따라가다가 쫄딱 망하게 하셨으면 얘가 아 내가 잘못된 방식을 취했구나 내가 주의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길 바라신 거예요. 근데 세속적 방법을 쫓다가 쫄딱 망해서 왔었는데 그건 다른 세속적 방법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늘로 뿌리를 뽑고 있는 포도나무 뿌리다. 그 하늘로 뿌리를 뽑는 것 자체가 너를 땅에서 뽑게 만들고 있다. 라고 그 당시 영적 상황과 연결해서 얘기하신 영적 실제입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 얘기가 한 번 더 나오죠. 맨 마지막에 이제 사자 얘기하면서 포도나무 얘기하는데 사자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암사자가 아들을 낳았죠.
암사자가 이제 사자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다가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두 번째 사자, 또 이제 사람을 잡아먹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누굴 얘기해요? 첫 번째 여호와스를 얘기하죠, 그렇죠?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 왕이 되자마자 나대다가 이집트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여호야김. 왕이 되어서 왕이 되고 자기 또 나대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으로 왕들이 끌려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나무 얘기를 하세요. 사자에게는 그 왕들이 끌려가면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하나가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자기가 두껍고 자기만 두껍고 막 이렇게 두껍게 솟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나무 뽑히겠네 해서 딱 잘린 바는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조경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하는데, 이 나무 가지 하나가 너무 이쪽으로 가면 이게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죠? 그럼 이걸 자르든가, 아니면 받침대를 대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덩굴째면서 이렇게 되는, 한 가지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이게 무슨 이걸 뿌리를 파먹게 되면 이걸 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끌려갔던 왕들, 여호와스, 여호야김, 이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3대 왕들의 문제가.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체이고, 자기들이 주도권이고, 자기가 뭔가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 지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모르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스, 지가 이집트를 대항할 수 있는 것처럼 나대사가 끌려갔지. 여호야김, 지가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원수의 나라 어쩌고저쩌고 다 또 끌려왔지. 그걸 보면서도 모르겠니? 니네들이 단지 물적으로 연약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포도나무 때문에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여호야김 끌려가, 여호야김 끌려가니까, 우리나라 삼륙국가구나. 세속질서가 맞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은요, 지들이 잘난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왕이라는 명찰은 달았지만, 자기중심적인 패턴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통째로 뽑히게 생겼으니까. 포도나무 때문에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당시에 가장 포인트 됐던 그 양다리 외교, 그리고 선대 왕들의 포로로 잡혀간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너희의 영적인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쵸? 이 설교 되게 잘하는 설교예요. 이게 다 좋아하는 설교예요. 하지만 이제 전 이제 궁금하시면 문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문예적으로 되게 잘된 설교예요. 이미지가 딱 오잖아요. 이게 소통으로 밥해 먹는 것보다 훨씬 딱 와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내적 실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백향목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인데 뭘 할 생각을 안 해요?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요. 뭐 할 생각만 해요? 뿌리가 굵어지고 커질 생각만 해요. 허리가 두꺼워지고 높이 올라갈 생각만 해요. 나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길 바라요. 아, 저런 멋진 백향목으로 만든 이런 걸 바란단 말이에요. 열매 맺길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요, 초라한 포도나무를 살면서요, 우리의 포도나무를 쳐다보는 사람, 포도나무에서 나무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열매 보죠. 열매 보면서 아, 하나님의 가치가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께 정말 일하시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보게 만드는 그 포도나무의 삶이 우리 인간의 지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향목은 뭘 봐요? 백향목 잎사귀 봅니까? 백향목 열매 봐요? 아니면 백향목 보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등치. 곱게 뻗은 저 아름드리의 그 백향목이 아니란 거예요. 인간은 백향목이 아니에요. 인간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열매 맺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뿌리를 어디에 둬야 돼요?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죠. 진리를 흡수하고, 은혜를 흡수하고, 가치를 흡수하고. 근데 뿌리를 어디다 둬요, 포도나무가? 뿌리를 하늘에다 둬요. 독수리에게다 줍니다. 세속질서에게 둬요. 세삭벌레에게 줍니다. 요즘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니까 그걸로 말면 뭔가 힘을 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포도나무 가지를 하늘을 뻗쳐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고, 뿌리를 땅에 두지 않고, 그리고 가지 하나가 전체 중에 일부인 것으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지 하나가 자기가 달랐다. 백향목 때문이죠. 가지 주제에도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포도나무 속에서도 한 자지가 계속 이렇게 추구되죠. 여러분들 안에 어떤 지나친 결혼에 대한, 지나친 돈에 대한, 지나친 가족에 대한, 지나친 성공에 대한, 한쪽 가지가 너무 두꺼워져서 그게 여러분들의 포도나무 뿌리를 뽑아버리진 않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 가지가 너무 두꺼워져서요, 내 포도나무 때문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난 성공을 하면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가지가 두꺼워져서 포도나무 뿌리를 뽑아버려요. 기울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쵸? 그럼 그건 단지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적 표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진. 요 사이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요 사이에 포도나무의 통찰 사이에 들어가는 게 여기 시대적 통찰에 대한 게 또 나오고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통찰에 대한 게 또 나와요. 시대적 통찰은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요. 읽고 있으면 좀 불편해요. 읽고 있으면 이제 16장인데, 도시 예루살렘은 여자를 비유하죠. 어떤 여자예요? 야생녀예요. 야생에서 살다가 진짜 벌거벗고 살았어요. 아무도 얘를 뭐, 탯줄을 끊어주지 않고, 소금을 뿌리지 않고, 진짜 이제 야생, 늑대같이 살았던 여자를, 이제는 장성했던 그 여자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만들었더니 그 화려함을 가지고 다른 이방신들, 이방 남자들과 가늠하면서 살아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바벨론과 이집트까지도 가늠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늠했던 모든 국가가 너를 공격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런 스토리를 가는데 너무 여성 비율을 적나라하게 해서는 이렇게 좀 불편할 정도. 그래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주제를 받으니까 주제적으로 받아줍시다. 여자를 상대하는데 이거 문명이에요. 도시 문명. 그렇죠? 왜냐면 엔딩이 어떻게 가냐면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그 형제를 누구라고 그래요? 소돔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지를 뭐예요? 사마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도시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돔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라고 해요? 화려함을 줬더니 가난한 데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킨 이유. 얘도 동일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문명이라는 단어를 확대했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조그맣게 봅시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어요. 그쵸? 살레만, 멜기세덱이죠. 그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을 갖기 이전에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방탕하고 세속적인 도시였죠. 그쵸? 그리고 주도적인 도시도 아니었어요. 초라한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삼기를 결정하신 다음에 그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유명한 도시가 됐죠. 영광스러운 도시가 됐고요. 하나님의 도성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도시의 의미 있는 지금까지도 그런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셨더니 이 도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가치들을 흡수하면서 변질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가치, 다른 우상들을 흡수하면서 변질되어져 가고 또 다른 정치적인 것들을 흡수하면서 변질되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시의 영광에 찾는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루살렘의 도시사와도 딱 연결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도시의 역사. 이 도시의 역사를 보면 이 도시가 아무것도 아닌 도시였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유명해진 도시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치를 변질되고 향락만 추구한 그냥 화려함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구나. 이 도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전 광명에 살기 좋은 게 주거단지랑 상업지구랑 딱 분리되어 있어요. 되게 그래서 되게 조용해서 되게 좋은데 만약에 한 도시를 만들면서 이 도시들이 요즘에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고 가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맨 땅에다가 건물들을 쭉쭉쭉쭉 세워가지고 거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10년 뒤에 딱 가보니까 여기 업소들이 창궐하고 조직폭력배들이 난무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차지하고 돈 없는 사람은 슬레마되어 있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왜 이 도시가 이중에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흐름과 역사를 통해서 이 도시가 원래 그런 뜻으로 세워졌던 도시가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예루살렘 도시 하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까지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건 문명 전체를 확대되죠.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야생의 존재였어요. 야생적인 존재라면 기본적인 인간. 야생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에게 뭘 주셨대? 문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문명이라는 게 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 갖고 있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문화제도, 그렇죠?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능력 이런 것들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왜 주신 거예요?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거. 도시 문명이라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네가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아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도시 문명은 사람은 혼자 수 없는 분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아가되 여러 가지 자연과 짐승의 도전에 대해서 자연과 짐승의 도전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우리끼리 인간이 서로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냉난방이 필요하잖아요. 냉난방은 뭐가 가능해요? 도시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혼자서는 다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럼 누가 물고기를 잡고 누가 고기를 잡으면 그걸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트가 필요하죠. 그렇죠? 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이 도시 문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사람들에게 잘 정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도시의 의미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문명의 의미는 되게 순수한 거. 근데 어떤 식으로 되니까 문명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죠. 문명 자체가 뭐가 돼요? 목적이 되죠. 더 화려해지는 거. 더 번성하는 거. 더 풍성해지는 거. 문명이 화려해지고 번성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면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진리적인 존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이건 간에 어떤 힘의 논리건 간에 다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문명을 선물로 주신 것들은 그걸 주신 것이 아닌데 인간의 도시문명이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 테마에서 도시 테마인데 인간의 도시문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졌고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도시는 화려함 자체가 국제인 것처럼 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도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문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명 내부에 자기 한계에 봉착하게 하시고 그 시스템이 몰락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한 목적성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도시 문명은요 나중에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문명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전제가 갇혀있는 도시는요 점진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도요 안정적이고 화평하게 사람과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성공과 성장, 화려함 자체가 그 목적인 도시는요 결국은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을 종속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유럽이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유럽 모델이 도시와 사람의 공존을 얘기한다면 뉴욕적인 모델은요 도시 사람을 공격하는 도시를 얘기해요. 도시가 결국 슬램을 만들고 도시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퇴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 자체가 문명의 힘을 갖고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자체로 무너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선포예요. 도시 문명을 향한 선포고 개인을 향한 선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소돔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의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도 회복시킬 것이고 사마리아도 회복시킬 것이고 예루살렘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도시 문명이 몰락하면 반문명적인 거 반가치적인 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가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살아있는 건강한 도시 문명을 만들어 가신다고 얘기를 해요. 건강한 기준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 거예요. 재능이건 뭐건 뭐건 간에 도시적인 거, 문화적인 거, 기능적인 거. 그렇죠? 그럼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약하니까 더 풍요롭게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뭘 더 추구해요? 그것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죠. 기능이 나와 동일시 되죠. 더 큰 기능을 갖는 게 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내가 더 화려해지는 게 내 유일한 정착지인 것처럼 달리죠. 그래서 내가 더 화려해질 수 있다면 내가 더 유능해질 수 있다면 어떤 가치든 갖다 쓰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도시가 나를 공격하죠. 그 재능이, 그 기능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인간성을 말살시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슬램화되기 시작하죠. 그 기능에 스스로 인격을 맞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격이 오히려 그 기능적인 나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개인에게, 도시에게, 또 예루살렘에게 말살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대 트렌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 지경이 되는가? 도시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 쭉 얘기하시면서 왜 지형이 되는가 얘기하시는 거고 그게 개인의 개인사에 포함되고 마지막 하나 더 아버지 심포도 아들 심포도 그렇죠? 아버지 심포도 아들 심포도 얘기할 때 한 가지 포인트는 아까 얘기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시면요 한 가지 포인트 아까 얘기드린 건 개인은 개인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같은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야 그런데 시대가 이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니 너는 너로서 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포도나무야. 근데 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시대를 살아가.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아버지와 상관없어. 네가 이 신앙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너랑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신부들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 읽어보시면요. 그때 네가 네 신앙을 쓰라고 얘기할 때 종교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보시면요. 굉장히 도덕적 정의.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가 얘기하십니다. 진짜 사회적 정의. 다른 사람한테 별리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지 않고 가난자를 선대하고 가난자를 돕고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해요. 그렇죠? 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문명 자체가 도시 문명 자체가 문명의 목적이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치가 서 있는 문화 문명이 아니라 가치를 압도하는 문화 문명을 얘기하는 거죠. 가치를 압도하는 문화 문명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구워줘.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어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다른 표현으로 인간이 먼저이고 나머지를 문화와 문명학교 선물로 주신 거냐. 그래서 인간중심적인 인간이냐를 그 사람이 심포도냐 심포도가 아닌가로 갈라요. 심포도를 먹은 사람,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은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선한 사람은 인간중심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중심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문명 우선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도도한 도시문명 속에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결론. 하나, 여러분들 포도나무예요. 백향목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열매를 지향하시고 뿌리를 든든히 하십시오. 둘, 이 시대는 문명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냥 폭주기한 철처럼 달립니다. 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람 중심적 가치를 가지고 그 도시문명에 참여하십시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돔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돌이킴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들으셨던 내용이랑 대비하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말씀 속에 묵상해보시면 에스겔 설교 중에 이제 후반부 설교가 제일 유명해요. 성전 설교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이 부분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대 속에서 시대에 속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건 어디서 혼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눈을 떠 시대를 통찰하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놔야 될까를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것들 깊이 이해돼서 그 은혜를 향하는 디딤돌로 사용되길 소원하오니 한 주간 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읽어나갈 때 주님의 통찰을 말미암아 더 큰 내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